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살로메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는 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여성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여성들의 그 모성애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깨끗합니다.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많이 묶여있는 게 많고 육신적인 책임감에 붙들려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들은 육신적으로 남자보다 연약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보통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사실적이고 또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는 면에서는 남자보다 훨씬 앞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로메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름이. 그렇지만 살로메는 거의 예수님의 이 공생애 기간 동안 함께 했던 여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지내는 자들은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함께 먹고 자고 하지는, 동고동락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늘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이 자들은 예수님하고 동고동락만 하지 않았지 열두 제자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거의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이 경제할 활동을 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그냥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여인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측근, 가장 가까이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세 명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세 명 중에 두 명이 바로 이 살로메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대부분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해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누구의 아들 이렇게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라는 사람인데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베대가 어떤 사람이었고 세베대가 어떻게 예수님을 도왔다는 얘기는 한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살롬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때 당시의 정서가 여자의 어머니의 이름을 대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는 정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살롬의 이름이 별로 안 나옵니다. 어떨 때는요, 살로메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살로메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의 부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살로메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살로메가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와요. 아주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와도 그 여인들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살로몬의 흔적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이 세베대의 가정, 아버지, 남편이 세베대고 아버지가 세베대고 어머니가 살로메고 그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 아마 더 형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보통 여러 명을, 자녀들을 여러 명을 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 가장 믿음이 좋고 그 가문의 가문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던 사람은 그 아버지 세베대가 아니라 그 어머니 살로메였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행적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세베대의 가정이죠. 살로메가 그 영적으로 전체를 주도해 나가는 이 가정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생긴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마가의 가정과 함께 이 세베대의 가정은 아주 중요한 그런 가정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뭐 물론 그 아들 중에 둘이 그 예수님의 아주 최측근 제자들이었었고요. 또 어머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도왔던 그런 가정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마가의 가정은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거기에 모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러분 세베대가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베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주였어요.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배를 여러 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배를 띄워서 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백성들은 이 무태, 그러니까 해변가겠죠. 해변가에 있고, 갈릴레 해변가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거기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배가 누구 배였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배 좀 빌립시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게 세베대의 배였을 거예요. 그리고 살로메가 그렇게 매일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로메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이 그걸 허락을 안 하면 그게 됐겠어요? 경제력을 다 남편이 쥐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세베드가 간접적으로 아마 그렇게 그걸 도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으니까 아들 둘이 거기 가 있고, 예?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은혜 받아서 이 사람 좀 하고 좀 같이 있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 미쳤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배대가 그걸 허락을 해줬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초대교회에 차지했던 비중은 아마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 때부터 또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행적은 뭐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말할 것도 없죠. 그 가정이 그렇게 다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문도. 제 친할머니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정서로 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그 황해도 해주 옆에 신천이라는 곳에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지주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형제가 셋인데 세 형제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문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어른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조금 이렇게 깨신 분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 때 말씀드리지만 집에 노비들이 많았는데 노비들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학교 보내고 다 서포트 해가지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님 같은 경우는 장자니까 그 시대에 저희 큰아버님이 22년생이시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동경세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오경환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오씨 문중이요.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 뭐라 그럽니까? 온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오씨가 그런 양반 가정의 그런 대지주 집안의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는 다 제사 드리고 다 그랬을 텐데. 그리고 그 오씨 문중들이 또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님이 서열이 굉장히 높으세요. 예. 그런데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건 말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엄청 핍박도 받고 뭐 말 하나만 하.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거를 다 견디시고 저희 할머니가 해주 최씨세요. 우리 최용선 장로님 해주 최씨세요. 해주 최씨. 보통 성품이 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다 한국에 들렸을 때 그 요즘은 현충원이라 그러대요. 국립현충원이라 그러죠. 현충원이라 그러네. 옛날 제가 알기에는 동작동 국군묘지였거든요. 그게.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1951년도에 돌아가신 6.25 때 군인으로 싸우다가 돌아가신 큰아버님이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경제대에 나오신 큰아버님은 맞이고 저희 아버지와 바로 위에 3살 위에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큰아버님이 전쟁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6.25 때 저희 큰 어머니, 큰 고모님한테 들은 거예요. 매일 새벽에 그 저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전쟁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런 가운데 둘째 아들이 가장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았던 둘째 아들이 전사한 거예요. 그 인제에서 그 저 제가 요번에 가보니까 그 묘비 뒤에 1951년 4월 며칠 인제에서 전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대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물론 그 우리 가문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니까 할머니께 은혜를 주셨겠죠. 여러분,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가정들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복음이 퍼지는 게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좀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여자가 먼저 믿고 나온 그 가정은 남편이 따라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가끔 남자가 먼저서 예수 믿고 나왔는데 부인이 나중에 따라온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여자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세베대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살로메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살로메의 어떻게 보면 실수고 약간 치부지요. 그렇게 정말 이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고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 때부터 초대교회까지 계속 돕고 했던 이 믿음의 여인인 살로메인데 제가 일부러 본문은 살로메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권을 찬탈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이걸 골랐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과 더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딸 살로메라는 이 사람을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뭐 우리가 뻔히 알지요. 성경에 살로메가 기도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살롬의 이 행적을 보면 분명히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변화되고 이제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둘을 보내는 것도 남편이 다 용납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아주 귀한 가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저희 가정도 할머니가 그렇게 핍박받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희 그 첫째 고모님, 둘째 고모님 이런 분들 보면 그 사위들이 불신자셨어요. 결혼할 때는. 예. 결혼할 때는. 나중에는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할아버지도 예수 믿으셨고 장로님으로서 예. 수석, 아주 교회 수석 장로셨고요. 우리 송장로님 잘 아시는 그 송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안수하신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평생 섬기시다가 장로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믿음이 씨앗이 돼서 그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교회를 정말 보이지 않게 뭐 특별히 한국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분 요즘은 남녀의 차별이 많이 없어졌지만 미국도요 과거에는 장로도 안 줬어요. 예, 지금은 뭐 목사들도 여자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그러시지만 이 안수직은 그러니까 안수집사 장로 이런 것은 안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여러분, 권사라는 게 없는 거 아세요? 미국 교회는 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냥 집사예요. 집사예요. 특별히 장로교는. 침례교는 조금 달라요. 침례교는 이 디컨스 미팅, 이 재직회가 있고 또 당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어요. 이사회가. 그런데 장로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정말 떠받들고 있었던 것은 이 여자들의, 여성분들의 믿음이고 기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살롬의 여러분, 살롬의 뭔가 조금 이렇게 익숙하죠, 귀에.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샬롬 이게 나오죠.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파생이 되어 나온 이름이 바로 살롬입니다. 그런데 살롬에는 세베대의 아내였고요. 그리고 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게 살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두 아들이 집을 나가서 예수라는 어떤 사람하고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같이 산다 그랬을 때 특별히 세베대처럼 재력도 있고 명성도 있고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허락 없이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살로메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는다고 혼자서 막 떠들고 다니고 뭐 혼자 기쁘다고 난리치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가족들은 그걸 인정 안 하죠. 그래 너나 잘못 알아. 인정 안 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저거 뭐지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여러분 가까울수록 그런 거에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로메가 아들들을 보냈을 때 여러분 처음에 세외대가 그걸 이해했겠습니까? 저는 이해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살로메로 인해서 오늘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도 세베대가 아니고 아버지 세베대가 아니고 살로메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갈 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살로메가 너 가라. 살로메는 예수님의 사역 때마다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힘들 때,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도망갔을 때도 십자가 옆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 중에 하나가 살로메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하나가 또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이 살로메는 이 성경에 뜨문뜨문 나타난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계속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살로메의 믿음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그렇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랬을 때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것도 아들이 둘이 나갔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적 일어나고 기사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모였던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주류는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였던 무리들이 가장 많았을 때가 한 2만 명 잡습니다. 오병이어 했을 때. 남자만 5천 명 정도. 다 합쳐서 한 2만 명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대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예요, 이때도. 그런데 살로메가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을 알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전도하다 보면 교회 잠깐 다녔다가 어떤 사람은 무슨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까지 했다가 집사, 장로, 권사였는데도 교회 안 다니고 계신 분들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데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 복음의 핵심, 이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로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보면 분명히 복음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꾸준하게 따라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 주위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자랐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번 은혜, 뭐 대단한 은혜 받은 거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기적도 체험하고 뭐 별일들 다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살로메처럼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은혜 생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인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또 부활 후에도 살로메는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 첫날 이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찾아갔다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담대한 믿음,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내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장사자에서 무덤에 집어넣을 때 넣고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대요. 그러면 제자들이 왜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힐 때 자기네들도 잡힐까 봐 그런 거 아닙니까? 엮이기 싫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그런데 이 살롬의 또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보통 여인들은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무덤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뭐 그게 누가 잡아가건 안 하고 그거랑 둘째, 무덤이라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잡혀갈 수도 있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살로메는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헌신한 자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어느 정도였느냐? 요한과 야고보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에 19절, 20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다 버려두고 가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살로메가 그것을 돕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또 15장 42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예수님이 갈릴리 이 공생의 사역의 초기 때 그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여자와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중에 하나가 지금 살로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이 살로메가 두 아들 지금 우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로 봐서는 살로메가 정말 믿음만 있는 그런 여인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두 아들이 이제 인정받고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근처에서 여러분 변화산상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산으로 따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셋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변화산상에서도 요한과 야고보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같은 모든 일에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요 셋을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 그 어머니 마음속에 야 우리 아들, 야 우리 아들들,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그 중에 그 제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인너서클, 가장 가까운 제자 세 명 중에 두 명이 우리 아들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식 좀 잘 되고 손주들 잘 되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놓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그런 거 처음 하면서 은근히 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딱 되니까 이 살롬의 마음속에 이제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든지 왕이 되든지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베대의 가정하고 예수님 가정하고는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손 붙잡고 두 아들이 물론 어린 아이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옆에 나와서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 이제 이루어지면 내 큰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받는 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뭔지 모르니까 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인데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요 우리가 모자라서 안 믿어지고 이런 것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망 안 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책망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용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받은 그 잔 십자가는 요한과 야고보가 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준 하나님의 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야고보는 순교했고요. 그리고 요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죠. 요한 계시록까지 다 쓰고. 자, 살로모의 믿음의 특징을 우리 잠깐 살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이렇게 여길 딱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약간 당 떨어지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후들거리고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조금 그래요. 그런데 딱 와서 봤더니 물이 없어요. 어린이 짜증이 확 날라 그래요. 전 집사람이 항상 갖다 놓거든요. 근데 가끔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갖다 놔라. 왜냐하면 여기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여러분 거기보다도 조금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되게 이렇게 갈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갖다 놓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요거 매주 안 빠지고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한번 여기다가 제가 집사님 여기다가요 1년 먹을 물 한번 그냥 이렇게 버켓으로 한 10개 좀 갖다 놓으십시오. 한번 할 사람은 여럿 있어요. 그런데 52주 한 잔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그거 시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믿음을 우리의 육신적인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도 참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훈련도 중요해요. 우리 육신이 하기 싫어도요, 정말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된 자들은요, 일단 무릎 꿇어요. 성경 읽는 게 습관화된 사람들은요, 일단 성경 펼쳐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하기 싫으면 아주 시작도 안 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똑같습니다.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모든 게 우리 자신이 우리 이 죄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본능에 맡기면요, 우린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 싸움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해 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 살롬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또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러죠. 두 번째로 이 살롬에 또 그 여인들, 이들의 믿음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그것을 외쳤어요. 나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요즘 너무 듣기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 듣기만 해요. 내가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것도 별로 없고, 특히 그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서 내가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이 야곱처럼 천사가 씨름했던 것처럼 말씀과 씨름하고 나의 안 되는 부분들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로 살롬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잘났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고 어우르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남편에게도 좋은 영향을 분명히 끼쳤고 두 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왔고 또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있던 여자들이 여자들 많이 모이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뭐 여자들 모이니까 딴 얘기도 했겠죠.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였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돕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은혜 받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런 육신적인 분위기, 그런 세상적인 관심들, 그런 topic들, 그런 것들이 점점 배제해 나갔겠죠.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보면 분명히 간증으로 시작하고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거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육신적인 얘기로 끝날 때 많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모임 때도 제가 가끔 그렇거든요. 보면 얘기하다 보면 딴 데로 흘러요. 그러면 아, 그 얘기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하고 우리 지금 이 얘기 합시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라고 달랐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뭐 그런 그 세상적인 막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서로 삐기지기도 하고 다른 부분들 나오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또 누가 또 예수님 앞에 더 가깝냐 또 이런 거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시기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살로메가 끝까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모습 두 아들을 자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만 있었다면 여러분 다른 여인들이 살로메 곁에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살로메는 오늘 이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그 여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보면 이 살로메의 이름처럼 평화, 화평, 분명히 남들과 함께 복음을 알아가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인품의 신앙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오늘 같은 실수했어요.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다른 제자들도 난리 나잖아요. 막 다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분 좀 자존심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두 아들 예수님 가장 측근에 있다고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그걸 쓱 들이댔다가 완전 책망만 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한 그 수치스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창피해서 이제 예수님 가까이 못 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죄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살로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이 아픔이 있었겠죠. 계속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의 성도들 이제 2024년도 뭐 2024년도뿐만 아니라 끝까지 정말 살로메가 가졌던 이 지속적인 믿음,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품고 함께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고 우리 때문에 살로메의 믿음처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더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